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성령이를 받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저희가 함께 받들어 읽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입술로는 많이 읽어왔지만 이 말씀이 참으로 지시하고 바라고 교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함께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는 하나의 공식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 단순치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미와 아직의 긴장과 갈등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긴장과 갈등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므로 과도하게 낙심하든지 단순한 복음을 알므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문제를 그냥 치부해버리든지 이런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어서 신자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죄의 존재성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았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병원균이 남아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일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체성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신분상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지도 몰랐고 그 법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법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마음속에는 다른 법, 다른 질서와 다른 원리가 작동해서 우리 자신을 죄의 법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탄식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과연 내가 신자 맞는가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들어와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7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만 만족하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문자적인 율법 준수가 다 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우리는 율법이 말하고 지향하는 바를 따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 육에 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이 뭔가? 육신은 물질 세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죄와 불순종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향성을 의미합니다.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끌리고 세상 유혹을 받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 육신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 치우친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영적 신분과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는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향성이 바뀌게 된 거예요. 소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노를 보고 식욕을 느끼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 없겠지만 노를 보고 식욕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의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율법이 뭔지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향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을 소유한 신자는 반드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르고 있는가? 영을 따르고 있는가? 도대체 뭘 따르고 있는가 하는 여부를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디에 궁극적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것에 마음이 이끌리고 그것만을 지향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목말라 한다면 그 사람은 육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말을 하면 졸립니다. 알아듣도 못하는 말을 5분, 10분 정도는 흐러들 수 있어요. 그러나 50분, 1시간씩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의 각성 상태에서 이제는 깊은 영적인 수면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갈망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간에서는 자신의 타락한 부패한 감정과 정서를 표출하지 않는다면 어리고 힘든 이웃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마음에 약간의 죄만 들어와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생겨도 마치 이에 음식물이 끼어서 이걸 빼내지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생각은 지성의 일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와 관계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각의 이성만이 아니라 정서까지 관여하는 상태 이걸 가리켜 바울은 생각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생각은 가치관을 결정하고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들춰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낱낱이 쓰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분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옷, 여러분들의 권세, 그것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이 싸우는 싸움터와 같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쓰인지 간에 우리 마음에 자신의 것을 심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의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주려고 안달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키면 팝업창이 왜 뜹니까? 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기사거리가 툭툭 뜹니까? 그리고 내가 정작 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은 처리하지 못하고 왜 다른 데 가서 막 클릭하고 있을까요? 마음에 이미 이런 세상이 주인 노릇 한 거죠. 마음을 장악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죠. 내가 컴퓨터를 왜 켰지? 그것도 잊어버려요. 따라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음이 풍부한 영적 정서로 가득하도록 애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건전하지 않은데 마음과 생각이 건전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깨끗해야 돼요. 뭐 복잡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게 다 늘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귀가 다른 것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서 장악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감정의 대상을 하늘의 것이 되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도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신뢰한 것에 대한 영적인 향취를 느껴야 됩니다. 예술에는 미학이라는 게 미학. 미학이 중요한 학문이에요. 왜? 사람은 아름답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끌리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감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그러지고 음란하고 뒤틀린 것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 여관에 들어가는 손님과 같고 집에서 사는 자녀와 같지 않다. 그것은 때때로 사람 안에 들어와 잠시 동요를 일으키고 즐거움을 준다. 사람은 잠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그 순간 지나가면 더 이상 쳐다보지도 살펴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잠깐 영적인 정서가 신미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참 말씀이 달다. 기도할 때 잠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빠져 있어버리는 이런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라고 존 오웬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손님처럼 잠시 머무르다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되고 자녀처럼 항상 집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사고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정이 우세한 정도에 따라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이 하지만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감정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와 감정 없이 드리는 것은 어느 것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아내가 가니까 엄마 아빠가 가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자녀 눈치를 봐서 앉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뭘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의 일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까?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육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육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다. 육은 하나님의 뜻의 원수예요. 그러니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나 너희로 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로 말하면 앞에 있는 말씀과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에 묘사되었던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대조해서 그러나 영을 소유한 너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8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했던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제일 먼저 너희는 육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육에 속하여 육의 성향과 육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조건문이죠. 가정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일이라는 말을 조건으로 가정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이 말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상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지 말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뉘앙스는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이런 거죠.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뜻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이 거할지 말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 이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구분되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는 제3위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창조사에게도 역사하였죠?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 행위에 가담하신 거예요. 그리고 섭리사에게도 역사하였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은 어디에도 역사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잉태, 부활을 비롯한 사역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 일에도 관여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이 신성의 능력은 성부에게만 있지 않고 성령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은 성자와 동역하신 성령께서도 영원한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령이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을 잘 갖지 못합니다.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에너지나 능력 정도로만 이해하지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분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안다 할지라도 인식이 부족한 이런 경향성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본인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안수하면 성령이 그 안에 임하는 그런 사도들처럼 본인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그가 사도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겠다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합신신학연구위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 번역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런 인식의 부족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언급한 다음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근거되지 않았더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놓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성령은 성부로 더 나오시지만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렇지 않고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걸 가리켜 흔히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나오시지만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그 여인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샘물에 비유되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했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은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름 아니라 성령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 사실을 의식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라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복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면서 성령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와 그의 씨 안에서 지상의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 성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이런 사실을 전제로 주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 더 유익일까요? 성자는 인성으로서 어디에나 계실 수 없어요. 그분은 성령으로는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인성으로는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16장 13절 이하에서는 진리의 성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신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는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을 소유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성령을 소유한 거예요. 해부해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상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이 사실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절대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과는 다르죠.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너희가 이제는 영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그저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가? 모든 것들은 자기 이익의 도구였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나은 그 무엇, 사람의 그 무엇보다 더 나은 무엇이 무엇일까요? 육의 본성이 따르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이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의도와 그 동기가 얼마나 불순한지를 알면서도 나 역시도 먹고 살자고 하니 이런 의도를 알면서도 그냥 그 질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 가장들이 왜 힘들까요? 그런 치열한 삶의 구조와 패턴 안에서 살아남아서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가운데 거듭난 신자는 탄식은 할지언정 그런 구도와 패턴 안에서 그냥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신자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은 절대로 그런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뻐하는 경향성을 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시켰다는 사실로 인한 영적인 자책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신자는 분명히 성령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 개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분명히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는 부패한 육적 본성 자체를 완전히 버릴 수 없어서 갈등하고 싸우기는 할지라도 육과 하나 되어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을 완전히 털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갈등 가운데 끼어있다고 말씀했죠.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추구하던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씀했던 것이고 이런 사실을 기억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고민하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거나 그것을 이루려고 모의하거나 공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신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영을 소유함으로 그리스도께 속하든지 영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든지 그 둘 중에 우리는 어느 한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신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육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그래서 영을 소유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주장은 양태론 이단의 주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가서는 아버지고 또 저희 아버님에게는 아들이고 1인 3역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한 분 하나님이 성부도 되시고 그 다음에 성자도 되시고 성령도 되신다. 이단적 주장이에요. 위격이 다릅니다. 인격이 셋이에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구분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풀어 설명한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그의 영으로 계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창세기 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연원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알릴 수 없는 육체뿐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육의 경향성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태생적으로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와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하셔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를 우리에게 다 가져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다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구비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놓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몸은 어떤 몸을 가리키죠? 여기서 몸은 바디를 가리킵니다. 육신을 가리킵니다. 앞서 7절에서 살펴봤던 육신은 사르크스라는 단어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몸은 소마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육체,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면으로는 어떻다고 볼 수 있죠?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11절에 그러죠. 죽을 몸이라 그래요. 안철수 장로님 얼마나 건장하신 분이었습니까? 보는 분들마다 91세라는 말에 깜짝 놀라죠. 그런데 지금은 건너가지 못하시고 그냥 누워만 계세요. 어제부터는 대화도 안 되십니다. 단 3주 만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삽니다. 영원토록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신자는 죽어 있는 자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자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유지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제까지 현상교회 담임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년 남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르실 수 있고 내년에 부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을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늘을 사셔야 돼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는 죽을 몸을 갖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언급한 것이고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도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죠.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성자께서 부활하실 수 있는데 성령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육신도 성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이사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그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성부께서 억지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빼앗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서 상황 때문에 그냥 무력하게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든지 주님께서 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은 성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잉태, 그것도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죠.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에게 역사할 것이라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모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자도 신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성령이 필요하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자 자체로서의 어떤 능력이 없고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성자는 온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자는 탄생 때부터 구속사역을 이루기까지 또 부활까지 마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인 것처럼 왜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인성에 관한 한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성을 지닌 분이시라서 그래요. 성부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표현이 있나요? 성부가 한량 없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죄 오용으로부터 보호되시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고 인성의 거룩함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줬다는 말은 신성이 아니고 사람에게 국한해서 부어줬다.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부어줬다. 그런 뜻입니다. 451년 칼케톤 신조, 우리 교회학교에서 캠프했죠? 2주 10일 동안 칼케톤 신조 공부했더라고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잘 발표를 했는데 칼케톤 신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고 구분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전능하심이나 전지하심과 같은 신성의 능력을 인성에 부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신성의 능력을 인성에 다 부여해버렸더라면 자라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뭔가 알아가는 일,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일, 알아가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왜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성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신성을 지닌 예수님이 그 모른다 그러는가? 인간의 이성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왜 필요했는가? 그분은 신성만을 지닌 하나님이 아니고 100% 신성도 갖고 있지만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한함과 유한함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성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야만 되었는가? 그분이 신성만 갖고 있지 않고 인성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인성을 지닌 주님에게도 성령이 필요했다면 인성만으로 이루어진 우리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얼마든지 성자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성령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는가? 죽을 몸을 가진 너희들도 이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겠는가? 어떻게 하면 좀 놀겠는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정말 각성이 됩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다. 언제까지 건강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까지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더 절실하게 요즘에 깨닫습니다. 그 정정하신 어른이 안장노님이 그렇게 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에서 일으킴 받은 예수님은 죽을 육신이 살아났고 그 육을 가지고 하늘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 승귀하신 그리스도 혹은 높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성신하시고 십자에 죽으시는 과정은 낮아신 그리스도, 비하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부활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의 상태를 가리켜 높아지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슬픔에 목이 메이실까요? 그분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상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볼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체는 마리아가 못 알아봤죠. 엠마로 간 두 제자가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전에 그분과 같은 분이긴 한데 외모가 이전과는 달랐던 거죠.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못 알아봤던 거예요. 마리아도 동산직인 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살리신다는 이 말, 원래 말은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물러만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결국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강하게 보증하는 존재가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성령하면 일반적으로 예언, 방언, 통역, 이적 이런 경향성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병고치는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그렇게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있으시면 암에서 고침받겠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팠을 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 과정인데 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고침받는다고 한들 영원토록 이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와 관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시적이고 특별한 경우하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경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강력하죠.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우리가 볼 때는 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과실나무의 꽃과 과일하고 광괴와 똑같습니다. 자, 과실나무의 꽃은 그 나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봄에 꽃이 피죠.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꽃은 뭘 보증하는가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꽃이 피는 것은 지나가는 현상이고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꽃을 피우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 속에서 진행되는 진정한 생명의 과정은 꽃을 피우는 것으로가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 과정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는 과실나무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신자로서의 존재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한 교회와 신자의 경험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임하고 안전방에 일어나고 죽은 유도가 살아나고 다비다가 살아나고 온갖 이적이 다 일어났습니다. 방언과 예언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표적은 말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 사도적 이적은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합신 청년대학교 연합수련회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 말씀드렸거든요. 율법 문제와 할례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예루살렘 총회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을 내렸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그 결론을 내릴 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죠. 그죠? 야고보도 있었죠. 사도적 은사를 발휘해서 주의 뜻을 물어서 계시를 받아 이렇게 하자 이러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의를 했어요. 윌리엄 커닝함이 그 내용을 추적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왜 그 내용을 적어 놓았는가? 사도 직분은 비상 직분이거든요. 사도들은 없어져요. 그러면 교회 안에 목사 장로와 같은 일반 직분자만 남게 됩니다. 그 직분자들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 때 회의를 통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성경에다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더 이상 사도 이적이 그친 이 마당에 표적과 기사, 병고침, 예언, 통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의 생활을 갖게 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지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걸 믿어야 되지. 내가 좀 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하나 받았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신자됨을 확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매우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상당한 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교훈의 말씀을 받고서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랑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아둔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이 말씀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파했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고 다른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됨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께서 율법의 유구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 죽을 몸도 결국 살리실 것이라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